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2019년도 1월 13일에 여기서 설교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제가 그때 와서 나누었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아마 1절부터 4절,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You will be a channel of blessing, 아마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어떻게 사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1년 돌아보면은 우리 옆사람한테 좀 격려 좀 해주세요. 고생 많이 했어요. 옆사람 있으시면 수고 많이 했어요. 예,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그냥 온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그냥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아마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7일 날 그 여러분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와이에서 사실은 그 관광 헬기가 추락해서 6명이 죽고 한 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와이 그 카우아이 섬으로 이제 가다가 저기 사고가 났는데, 저도 뉴스 보면서 워낙 미국이 사고가 많으니까 그냥 또 뭐 이렇게 또 비행기가 또 떨어졌나 보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국 사람 죽은 것도 아니,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 죽은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 저기 어제 아침에 이메일이, 학교에서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막내가 해밀턴 미들스쿨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전체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사고로 이제 죽은 사람 중에 그 우리 해밀턴에 다녔던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8학년 제클린이라는 아이하고 그 아이 엄마 에임이라는 그 엄마가 사실은 거기에 죽은 사람 중에 이제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이제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사건인가 디테일하게 자세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아무도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사실은 저희 딸내미가 방학 시작하면서 친구들은 다 하와이 놀러 가고 저기 다 어디 뭐 플로리다 놀러 가고 왜 자기는 아무데도 안 데려가냐, 저한테 사실은 컴플레인 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 우리는 메디슨 있지 않냐, 저기 레이크도 있고 저기 모노나도 있고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딸내미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임시적인 세계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여러분 보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실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어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가요? 진짜 감사 충만하고, 하나님 원래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원래 진짜 대박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또 한 해 또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내가 진짜 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살아가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들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예, 우리 본문 말씀 33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3주 전에요, 제가 날마다 하는 그 묵상이 있는데 마침 그 묵상이 이제 역대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역대하를 이제 1장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이제 올려드리고 이제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우리 아이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뭐 데피니트리 그냥 기억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고 나한테 구해라, 딱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방 오셨어요. 자고 있다가 아니면 깨어 있다가도 하나님이 딱 신방 와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나한테 딱 한 가지만 구해봐라. 아니 한 가지도 아니에요. Ask what I shall give you. 내한테 구해봐라, 내가 너한테 줄게. 딱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딱 두 번 없는 찬스예요. 딱 한 번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면은, 왜? 성경 이후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물어본 경우 없어요. 딱 솔로몬한테 딱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2020년도에 내가 뭐 해줄고 딱 하나만 구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성경을 매년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본문만 딱 나오면은 딱 멈춰서 가지고 상상을 해봐요. 진짜 하나님이 꿈에 딱 나한테 나타나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제 영어 이름이 피로인데, 피로야, 내가 너 뭐 해줄까? 딱 물어보시면, 저는 지금까지는 의심의 여지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런 진짜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지혜를 주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혜만 얻었어요. 뭐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시리즈로 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내가 당연히 나는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지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지혜가 생겨야 되는데 지혜가 왔다는 소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늘 고민이야. 아니 왜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지혜를 안 주시나요? 너무 편파하시는 거 아닙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 나는 뭐 날마다 볼 때마다 지혜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 3주 전에는요 조금 다르게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씩 쭉 읽어가면서요,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지혜를 받은, 지금까지는 지혜를 받았다는데 사실은 방점이 맞춰가지고 무조건 또 필요하니까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3주 전에는 왜 솔로몬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지혜를 구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본문을 앞에서부터 잘 이렇게 다시금 이제 읽어보니까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지금 얼마 안 되는, 몇 달 안 되는 시기예요. 알다시피 솔로몬은 원래 장자가 아니잖아요. 실제 자기 위에 형들이 이제 왕이 될 사람들이 쫙 서 있고, 자기는 이제 자기 엄마와 또 옆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나 서포트 그룹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되어 보니까는, 왕궁에 딱 들어가 보니까는 아버지 다윗 시대에 살았던 기라사 같은 장군들이 쫙, 그리고 막 정치인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기가 팍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나이도 어리지,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도 없지. 그리고 왕은 되었지만 그 당시에 다윗이 거의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거의 정점 끝에 와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은 왕이 되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왕 되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1%도 없고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를 왕을 삼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왕 된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왕 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왕을 삼게 한 거다. 근데 왕이 되고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많은 이 나라를 인도해야 될 왕으로서 이끌어가야 될 자질은 자기한테 없다는 건 분명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정직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방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아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네가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플러스 알파도 사실은 더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생각 없이 막 지혜를 했는데 그걸 딱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여기 이렇게 메디슨의 교회 개척자로 지금 와 있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야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해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메디슨 장로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척교회를 좀 가보셔야 돼요. 개척교회를 가보면은 야 이게 좋은 교회라는 걸 여러분 알아요. 이게 험한 데를 안 가보면은 잘 모르는데 진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를 가보면요, 야 우리 교회가 진짜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예배할 처소가 있고 누가 여기 와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안 해서 문제지. 어? 늘 전화하면 목사님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뭐 교회 식구들도 있고 또 선데이스쿨도 잘 돼 있고. 여러분 우리는 선데이스쿨 하고 싶은데도 선데이스쿨을 섬길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도 그러니까 어른들이 왔다가 그냥 이제 선데이스쿨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새로 사람들이 오셔도 너무 없으니까 부담스러워서 가시고 또 열심히 전도해도 안 와. 여러분 한 100명 만났어요. 전도를 해보면 그중에 반응하는 사람은 서너 명밖에 안 돼요. 서너 명도 안 돼요 때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한 명씩 사람을 보내는데 제 마음에 야 이게 내 힘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일이다. 내 힘으로는 답이 안 나온 일이다. 그런 결론을 사실은 한 1년을 지나면서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 개척자로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지혜와 치유하신 능력을 주시라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다섯 가지로 계속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만나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는 다른 건 여러분 다 이해하자 마지막 치유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한 10명 만나면요 그 중에 9분은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솔직히 기도해도 감기 잘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늘 그게 고민이야. 근데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내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건 뭐 목사가 기도해줘도 뭐 잘 낫지. 내 감기 걸리면 저는 죄송한데 저기 사실은 하루에 바이타민 많이 먹어요. 바이타민 많이 먹어야 감기 안 걸린다 그래서 바이타민 많이 먹고 뭐 인삼차 열심히 마시고 감기 안 걸리려고 그건 뭐 기도하고 나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픈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아픈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계속 이렇게 오는데 좀 기도해서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다섯 가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인생에는 33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의 앞부분이요, 이 여러분 알다시피 요 구절이 하나님, 즉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중간에 있는 부분이에요. 6장을 열어보시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키셔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는 이 구체적인, 19절부터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시면 제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가장 지금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대변되는 의식주의 문제, 장래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일상적인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사실은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가 문제예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거, 내 직장에서 돈 일하는 거, 사실 내 몸이 아픈 거,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가 중요한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 사실은 우리 자녀가 아프면 그게 나한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직장이 어려우면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저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부부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막 회사가 어려우니까 막 이제 막 레이오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번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회사에서 저를 레이오프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여러분, 야, 심장이 그냥 툭 떨어지더라고요, 진짜로. 아,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그냥 절로 나와,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당장 이제 한 달 하고 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라고, 멀리서 이사 와서 잡을 얻었는데 회사 어렵다고 이렇게 레이오프 해버리면. 그러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진짜 기도밖에 답이 없다.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막 이제 막 이제 아는 사람 찾아서 또 도와주려고 하고. 사실 그런 문제들이 가장 몸에 와닿고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기하게요, 오늘 예수님을 이 오늘 말씀의 그 대상이요, 너희라고 돼 있잖아요. 13절에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을 살아가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걸어서 가르칠 때 뭘 기도하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해서 그냥 회사에서 돈 벌어서 여러분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요, 여러분 오늘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면, 하루하루 뭐 밥을 굶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공급하심이요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먼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먼저 구할 일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먼저란 말이에요,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먼저란 말은요,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네 가지 방향으로 시간과 물질을 쓰는데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요,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요, 중요하지만 급한 일들이 있어요. 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는 그 내용을 보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하고 급한 일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떠나서 급한 일을 먼저 하는데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리고 하는 말이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바쁘다, 시간 없다. 여러분, 바쁜 게 죄인 거 여러분 아세요? 바쁜 게,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바쁜 게 좋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바쁘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배우고요, 바쁘게 살아라고 나도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요, 바쁜 게 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왜 바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냥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선순위가 점점 멀어져 가더라고요. 저도 날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그 스케줄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기도하고 두 번째가 날마다 읽어야 될 성경 분량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어느 분량만큼은 제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 근데 어느 날은 뭐 갑자기 약속이 아침에 일찍 잡히면요, 그게 이제 미뤄지더라고요. 근데 한번 미뤄지면은,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해보셔서 아시는 분들은요, 그게 한번 미뤄지면 어디까지 미뤄지냐면 밤까지 미뤄져요. 그리고 그냥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다음에. 그게 이게 며칠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 삶의 분명한 선택 기준을 안 정해 놓으면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당장 급한 일을 이제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 아내랑 제가 자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 아내가 늘 뭘 많이 하냐면 밥을 많이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앉아가지고 계산을 해봤어. 우리 와이프가 1년에 밥을 몇 번을 할까? 우리 먹는 밥 말고 이제 다른 사람 섬기면서 아마 얼추 150분에서 200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앉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와이프가 이제 나 밥 좀 그만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지금 하지 말라는 말을 못하고, 하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기도해보자고. 내년에도 하라는 이야기로 이제 잘 알아들었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이게 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이 그쪽에 빼앗기면요, 자신의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못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뭘 따듬고 있어. 야채 따듬고 뭘 데피고 있고 그걸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저녁까지. 그래서 저녁에 와서 앉아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자기 전에 물어봐요. 여보 오늘 뭐 했어요? 하니까는 글쎄 말이에요, 오늘 뭐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맨날 뭘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가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딱 두 가지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그걸 딱 보면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돈과 그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에 이 두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시간과 열정을 사실은 돈을 버는데 다 이렇게 사용해요. 가족이나 신앙생활이나 관계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면은, 여러분 공부를 해봐서 아시죠? 그러면은 와이프도 두 번째 문제, 자녀들은 두 번째 문제. 왜? 일단은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면은, 자녀의 가치를 최고로 주는 사람은요,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자녀들한테 뭘 먹일까, 뭘 가르칠까, 그리고 어떤 좋은 걸 제공할까,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있어요. 왜? 그 자녀가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그런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알아야 우리가 이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사실은 정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사실은 관역을 빗나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Missing the target, 그 헬라어로 하면 하마르티아 이런 단어를 사실은 이렇게 쓰는데 그게 타겟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여러분 인생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창조의 이유가 있다는 거면 그 목적과 창조의 목적과 이유에서 빗나가는 삶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캠퍼스 가서 전도해보면요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야 죄가 뭐냐? 사람들한테 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뭐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뭐 바이올렌스 폭력을 행하는 거고 어덜트리 하는 거나 아니면은 사람들 라이어 하는 거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그거는요 죄의 열매라고 불러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서 빛난 삶을 살아가면요 반드시 그게 대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면은 반드시 또한 그게 대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래서 이 죄는 그러한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죄가 이것을 사실은 우리를 파괴시키러 오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외롭고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살아가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왜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 안에 사람을 놓았냐면요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사람을 놓아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요 사람의 인생엔 만족이 없어져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그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공허하고 재미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없는 공허한 삶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온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는요 온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도요 사실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얼마 벌면 만족할까요? 한 100만 벌면 만족할까요? 집을 얼마나 큰 걸 사면 만족할까요? 한 100만 불짜리 집을 사면은 만족할까요?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잡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사실은 그런 걸로는 우리가 만족이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벌면 벌어도요 왜? 더 큰 걱정을 하는 거면 여러분 돈 걱정을 부자가 더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 별 걱정 안 해요. 왜? 걱정할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걱정은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 관리하고 부려야 될 돈들이 많으니까. 우리 인생에 온 세상보다 더 큰 가치가 안 오면요 사람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온 세상보다 더 큰 가치와 온 세상보다 더 큰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비로소 사람이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부하게도 채고 내가 가난하게도 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진짜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한 분도 그가 그 자신의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낙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성한 인생을 사실 살았거든요. 왜? 온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은 UW 사실은 들어가면은 이렇게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예, 들어가면 되게 이렇게 야, 내 인생 폈다. 한국에서 특히 저기 어학 연수로 이제 오는 아이들을 보면요, 걔들은 이제 UW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자기 저거예요. 사실 UW가 서울대보다 사실은 더 랭킹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UW 들어가면 이제 한국에서 사실 서울대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UW 들어가면 이제 야, 인생이 대박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UW 들어가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들어보면요, 공부하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언대는 아예 죽으려고 그러고요.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학원이나 직장을 얻기만 하면은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 그런가요? 결혼만 하면은 집만 구하면 자녀들 교육만 마치면 리타이어만 하면 야, 내 인생 피겠다. 근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걸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만족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사실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필요한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라는 거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면, 인생의 문제는요, 삶의 문제는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뿌리의 문제는요, 내가 한 번도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그냥 이웃집 좋은 아저씨로 먼데 계신 분으로만 생각을 하지,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삶의 왕이요, 내 삶의 통치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 삶의 주인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원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안 변하는 거죠. 왜? 주인이 안 바뀌니까. 주인이 안 바뀌는 삶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들을 책임지고 살아가면은 그 인생이 잘 되나요? 자녀들이 내 원대로 다 되고 그 뜻대로 풀리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안 바뀌면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해주면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고, 나한테 못해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영역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거든요. 죄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너의 인생의 삶은 주인이 너 자신이다.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귀가 뱀으로 와가지고 여자한테 야, 너 먹어라, 먹어.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은 그거거든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근데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나한테로 가져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한 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선, 나한테 못해주면 악. 그게 세상의 분쟁의 시작이거든요.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인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아니거든요.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죠. 제가 이 의를 생각을 해볼 때 이게 법적인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지만요, 제가 성경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신 거 알죠? 아무리 옆에 잘생겨도요 그 사람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탄절 지난주 주일날 보내셨죠. 그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가랴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를 이야기하는데,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왜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관계예요. 관계.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그랬고 사가랴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우선순위 되면은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한참 이야기를 좀 많이 회자됐던 우리 선교사님 중에 독일계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그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가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회자가 되었어요. 그분 이름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팽이라는 원래 이름이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에 32살에 이제 싱글로 이제 간호사로 와서 자기 이름을 이제 한자로 이제 한국 이름으로 바꿔요. 예, 서서평 천천히 평안하게. 왜냐하면은 그 선교사님이 약간 핫템포예요. 자기도 알아요. 템포가 젊은 처자인데 약간 이제 템포가 좀 이제 핫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그래서 서자를 두 번 써가지고 서서평 이렇게 이름을 짓고 30년 동안 광주 쪽에서 이제 고아들, 그 다음에 과부들, 또 나환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 사역을 이제 평생을 이제 하다가 56살이 되는 해 1936년이죠 그때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죽었을 때 그 병명이 뭐냐면요, 그게 사실은 풍토병과 또 더 큰 거는 사실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매달 미국에서 선교 후원금이 사실은 오는데 사실은 그분이 그 모든 돈을 자기를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물질을요 자기가 쓸 수 있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또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받은 물질을 가지고요 가난한 고아들을 또 막 팔려가지고 막 이제 막 저기 참기집에 팔려가는 돈이 없어서 빚져서 팔려가는 여자들 돈 주고서 사오고 또 과부들 가서 먹을 거 주고 길거리에 이제 노인분들 이제 가가지고 자기 입을 반 잘라가지고 덮어주고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천하시고 그 집에 가보니까는 딱 그 집에 다 터니까는 동전 7개랑 그리고 이불 또 반쪽이랑 이제 밀가루 조금 강냉이 조그만 저기 두업 정도 그게 그분의 전부를 사실은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맞은편 침대 머리 위에다가 Not success but service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 조선 땅에 내 섬기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사람으로 왔다. 그분은 자기의 권리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시간과 물질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조선 그 고아들과 가부들과 한센병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사용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분이 망했나요? 아마 하늘나라 가면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마 그분이 앉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리고 포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오늘 저희 조국교회와 또 미국에 이민 와 있는 저희들까지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다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34절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뭘 심어주냐면요, 염려와 근심을 심어줘요. 여러분 아시죠?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보면은 사람들의 염려 중에 70-80%는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못 가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지 못하면,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아니면 내 남편이 실직하면.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심리학자가 그 염려 박스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염려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염려한 게 생기면은 종이를 꺼내가지고 그 염려를 적고 거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2-3주 지나서 그거를 다시 열어보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분명히 그게 염려거리였는데 2-3주 지나서 열어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된 게 거의 70-80%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염려가 사실 우리가 필요한 염려가 아니라 과도한 염려와 걱정,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염려는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염려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가 올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염려될 때요, 아, 저놈이 어떻게 인생 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이 선물의 때, 은혜의 때를 감사하게 사는 거지 내일 일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일 일은, 내일 살아가야 될 힘은요 하나님이 내일 또 주셔요. 오늘 살아가야 될 힘은요 오늘 주시고, 그러므로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한 거면, 내일 염려는 여러분 내일 하시고요, 오늘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이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감당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원합니다. 많이 쓰는 비유가 있죠 여러분.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고 물이 있는데 요만한 이제 그 바스켓이 있어요. 이 바스켓에 이 네 가지 종류를 가장 많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요 네 가지를 어떤 순서로 이 네 가지를 동일한 바스켓에 여면은 가장 많이 채울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 답이 뭔지 아시죠? 뭐부터 채워야 돼요? 그죠? 제일 큰 돌부터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자갈을 채우고 그리고 모래를 붓고 다 찬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다시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작은 것들을 내 삶에 채워 넣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채워 넣으면요 나중에 돌이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요 1년이 지나도 돌아보면은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은요 후회밖에 없어요. 오늘 1년도 또 이렇게 지나갔구나. 근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2020년도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여러분 받으시고 다시 오지 않는 이 선물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빌드업하는 데 여러분이 2020년들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우리 주신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